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과를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 시간에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그 예화가 잘못된 예화였어요.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셨던 분도 진실인 줄 알고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봤던 글도 목사님의 글이었는데 아직 그 뭐죠? 흔들바위가 그냥 있답니다. 아, 다행이고요. 제가 그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설악산 국립공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을 했으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있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진짜로 알고 있고 목사님도 그러셔서 굉장히 놀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충격이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거짓말들을 너무 즐겁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세상이 됐구나. 그래서 좀 놀랬죠. 오늘 말씀은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비한 연합이 과연 어떤 건가, 그리고 그 신비한 연합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과연 어떤 은혜가 있나,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앞두시고 또 승천을 염두에 두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남아있게 될 제자들 또 앞으로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겨두어야 되는가, 이것은 승천하시는 주님에게 있어서는 큰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를 향한 이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 한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것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죠.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또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로 주님이 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 또한 세상에 남아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독특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주의 제자들이 있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과 연합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 주님처럼 세상과는 구별된 삶의 모습들, 그것이 필요했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세상에 남아있는 그 사명의 기간 동안은 분명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있어야 될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기도했던 내용은 악에서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악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유혹을 받고 미혹되어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속한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는 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와 삶의 풍요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성별된다, 분리된다, 구별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기아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구약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사명을 주실 때 쓰였던 단어이고 또 하나는 카타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깨끗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 남겨두고 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얘기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구별된 성도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별됨의 비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어요. 즉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연합되어진다는 얘기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는 거죠. 그것은 말씀 외에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분과의 늘 일상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때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성들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백성답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은 이상한 환상이나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늘 채움받고 사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비한 연합 그랬어요. 신비한 연합.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가 됩니다. 연합되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신비한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연합,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백성들과 연합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건이 있어요. 이 17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 여기에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희들 제자들 따르는 자들에게 또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또 저희는 뭘 듣습니까? 말씀을 듣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라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즉 여기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인 연합이에요. 영적인 일치예요. 여러분 아무나 연합되어진다라고 얘기하지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영적인 연합, 신비한 연합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연합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익집단을 만들고 또 친목단체를 만들고 하면서 연합체를 이루어요. 무슨 연합회, 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다 이런 얘기도 하죠. 조기 축구팀도 있고 무슨 해병전우회도 있고 무슨 어디 동우회도 있고 무슨 정치연합도 있고 각종 자기들의 이익과 즐거움과 유익을 따나서 연합체들을 만듭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우리의 인간들의 이익 집단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그리스도 중심의 연합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의 연합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지만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 연합을 이루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 오고 가고는 하지만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왜냐하면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적 연합과 사회적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질서와 세계 속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가 생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세주심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마음을 연고 영접하고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권면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말 영적 연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예. 여기 보면 여기서도 우리는 교회 기본적인 요소들이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그래서 예배의 전통의 모범이 되는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교회가 생겼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뭐예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계속 힘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요소들 가운데 중요한 시작점이 있어요. 이 부분을 쉽게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그냥 가볍게 여기기도 하는데 교회 연합과 일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덕트린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그리고 훈련시키셨어요.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게 하셨어요. 그랬던 사람들을 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입니다. 즉 아무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던 사람들, 그들이 보고 배운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 학식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리, 같은 신앙, 같은 진리 안에서 교회가 일치가 되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무에게서가 아니라 사도들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과 진리를 배움을 받고 그 이야기를, 그 내용을 전해지니까 그 내용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교리적 일치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덕트린입니다. 그 가르침의 일치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에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 교제도 할 수 있고 성찬도 할 수 있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아무나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연합체를 이루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연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신비한 연합은 말씀을 통한 예수님과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연합, 바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루면서 중요한 예식을 교회 역사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귀한 교회 예식이에요. 예전이에요. 성례전이에요. 이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죠. 공교회 앞에서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렇게 사사로이 하지를 않고 교회 공예배 가운데요. 공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 신앙의 그 질문에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반드시 과정을 거쳐서 세례 예식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교회 공식적인 세례 교인으로 등록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인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교인들이 있고요. 세례를 받은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공식적으로 교인이라 그럴 때는 세례 교인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교인, 세례를 받았다, 신앙 고백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예식은 세상의 지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사람이 와도 교회 와서는 세례를 받아야 세례교인이 되는 겁니다. 세례를 생략할 수 있지 않아요. 누구도 세례로부터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은 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하는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성찬에 비로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찬식을 할 때 세례를 받은 분들이 참여하는 예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세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살겠습니다라고 또한 헌신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등해요. 성찬에 뭐 나는 안 받아도 돼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성찬을 받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죄인입니다 이 얘기.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있지만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죄인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성찬 예식 때마다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예식이에요. 그리고 그 예식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큰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자세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합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놀라운 진리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는 그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등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는 이 VIP 좌석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딜 가도 이 뭐 큰 어떤 뭐 음악을 하는 곳이나 심지어는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가도요 귀빈석이 다 있어요. VIP석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만 없냐? 교회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다 VIP석이 있는데 교회만 없습니다. 대통령이 와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거긴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성찬에 참여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옆에 뭐 대통령이 오든 장관이 오든 사장이 오든 아무리 세상에 높은 사람이 와도 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다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과거 우리나라에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조선시대 처음 초기 기독교 당시에 우리 지금 교회 예배당처럼 이렇게 기역자로 된 교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양반들이 앉으시고 이쪽에는 평민들이 앉고 이렇게 그런 기역자 교회들이 있어요. 아직 은혜를 모를 때였죠. 은혜를 알고 나서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게 되는 거죠. 미국 역사도 마찬가지죠. 백인교회가 있고 흑인교회가 있고 부끄러웠던 역사들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역사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그 노예 시장을 하고 노예 장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기독교의 은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걸 모르면 그렇게 역사 속에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참 방자하고 오만한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으면 한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동일한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2000년 전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루었습니다. 참 우린 역사 속에서 부끄러웠었던 일들이 있었지만 2000년 전 초기 기독교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부분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여러분 그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내용은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결혼식 주례 때 이제 하는 얘기잖아요. 남편들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작을 5장 21절에서는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그 당시에 거의 혁명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는 참 힘든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탄생되었는지 누가 교회를 세웠는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를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주 깊고 방대한 내용들을 짧지만 무게 있게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무슨 말씀들이 있냐면 그 교회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교인답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교인답게 살아가느냐. 말로만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교인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지 교인다운 건가.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특별히 마지막 5장 21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는 교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관계로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부관계예요. 1차적으로 부부관계를 그럼 어떻게 해야지 교인다운 거냐? 부모와 자식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교인다운 거냐? 그리고 그 당시에 주류,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관계는 주인과 상전 관계였어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1세기 교회 안에 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부로가 있었고 또 부모와 자식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고 상전이 있었고 1세기 교회는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고 비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인도 있었고 상전도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어른도 있었고 애들도 있었어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교회 공동체는 그 구성 자체가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구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부부들끼리 피차 복종해라. 여자들에게 인권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피차 복종이라는 위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가정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로 가정에서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교인됨의 모습이에요. 그게 교인됨의 모습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이게 안 됐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필, 종부, 이런 게 아주 익숙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따라야죠.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게 아주, 아주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의 모습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래요.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식을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노엽게 하면 안 되고 감정적으로 그냥 부모라고 함부로 막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세상에 참 자녀들을 그 참 학대하고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은 자식들 팔고 그러잖아요. 딸라면 좋아하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여자 아이들 인신매매하는데 아버지가 딸을 팔아먹는다니까요.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또 뭐예요? 서로서로 존중하고 피차 사랑하는 그런 위대한 모습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들 아이를 야단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이렇게 말로 하다가 요즘 아이들이 근데 이렇게 말로 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순간 이렇게 감정적으로 야단을 쳤어요. 안 좋고 밤이 지났어요. 아침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 아들아이가 어저께 저녁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느닷없이 뭐 이유도 안 하고 제가 왜 갑자기 그럼 또 당황스럽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제가 왜 저러냐 물어봤더니 잠자기 전에 지도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성경을 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참 성경을 어딜 폈냐면 잠언을 핀 거예요. 잠언 23장 14절 거기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정말 주셨구나.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이 구절을 보고 애가 놀래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아침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참 내가 양육하고 훈계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으로 훈계해야 되는구나. 그걸 저도 다시 깨닫고, 아,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감정적 대립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양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제가 이걸 실감을 했어요. 성경적 가정의 원리는 한쪽으로 일방적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성, 아버지 중심이 아니라 늘 뭐가 중심이에요? 성경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심이 되는 가정은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본이었어요. 성경에서 모두가 다 일치를 보고 연합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는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종들과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입니다. 종들에게 참 무리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 더 얼마나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들은 상전들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참 어렵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어요. 근데 주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갈을 그치는 거예요. 사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압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너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다. 그가 너희를 지켜보고 계시다. 여러분,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론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갓 그리스도인 되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룬 교회는 이런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면 그 실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지는 에베소서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린 신비한 연합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관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죽게 하듯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에게 하듯 우리의 말과 행동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 놀라운 축복과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누어지고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수많은 이웃들에게도 아름답게 향기되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